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0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30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목포 북교동 본당 김양회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노인이 길에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신앙인이 그 노인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집에까지 모셔드리다가 주일 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 미사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보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주일을 거룩히 보냈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해야 할 이웃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안식일 규정 때문에 그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일 이 세상에 인간을 위하지 않는 법이 있다면 그런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그 가르침도 인간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박 스님과 부득 스님이 깊은 산속 암자에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이 저물어 어두운데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박박 스님의 암자에 찾아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박박 스님은 홀로 수도하는 스님이 어찌 젊은 여인을 재울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에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여인은 부득 스님의 암자를 찾아가 역시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부득 스님은 여자와 같이 있을 곳이 아니지만 깊은 산골에서 이미 밤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여인을 하룻밤 재워줍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변하여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박 스님과 부득 스님, 이 두 스님 중에서 진정한 수행자는 누구였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율에 집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깨달음을 얻은 스님은 박박 스님이 아니라 여인에게 자비를 베푼 부득 스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 그리고는 수종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안식일에는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사랑이 없는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법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사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규정과 법도 인간 사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지오 단원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적으로는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기도로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내지오 단원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가진 것을 나누었다면 그 사람은 내지오 규정을 위반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목포 북교동 분당 김향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향의 신부의 강연이 계속됩니다.
일본교리 소용관 신부입니다. 미사와 전례에서 사용되는 아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제가 본기도 예물기도 영성채우 기도를 바치게 될 때 신자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데 이는 사제의 기도 내용에 동의하며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사제가 성찬 감사 기도에 마침 영광송을 바치게 될 때도 신자들은 아멘으로 환호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제의 영광송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영성체할 때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 신자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데 이는 사제가 들어 보여주는 성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는 의미로 아멘이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책 속에서 캐내는 보물. 오늘은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류재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때로는 내 감정을 예약해둘 필요가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상대가 치졸하게 나오거나 의도적으로 나를 자극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쏴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즉각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이나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일시적인 후련함을 느낀다.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찜찜하고 그 말이 화근이 되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짧은 발화의 쾌감, 그리고 남는 긴 후회.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정 예약 발송이 그것이다. 극한 감정 상태에서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먼저 글로 메시지를 정리해본다. 그렇게 작성한 메시지를 바로 발송하지 않고 예약을 걸어둔다. 이메일도 좋고 카카오톡 메신저도 좋다. 나는 보통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예약을 걸고 다음날 아침 책상에 앉아 커피를 한잔하면서 예약된 메시지를 다시 읽어본다. 그렇게 한 번 더 읽어본 다음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발송하고 아침에 보니 조금 과하다 싶으면 이를 수정해서 발송한다. 그렇게 보낸 메시지는 거의 실수가 없다. 내 감정 상태의 극단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고점과 저점의 숙성 과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내 감정을 예약해둘 필요가 있다. 중요한 메시지일수록, 그리고 중요한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것이 내 실수를 줄이고 내가 조금 더 견고한 메신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지휘의 산타 체실리아, 로마의 국립아카데미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또한 메초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소프라노가 함께하는 솔리스트들이 함께하는 음반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노 작곡의 곡인데요. 악기 연주가 아름답습니다. 교황 행진곡입니다.
soul power. Give it to me, soul power. Hey! Need it, soul power. Huh. Want it, soul power. Got to have it, soul power. I wanna get it's given. If I get there, I've got to win. We need some soul. Come on, get some. And then you know where I'm coming from. I may land the cut and go along, but I'm still on the case, and my rap is strong. Hey! Go jump on my train when I'm out of sight. Just check yourself and say, yeah, you're right.
마리아를 상징하는 프레스코화와 벽화가 설치됐으며 이는 이웃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디자인됐습니다.
이 역명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아파 이슬람은 성모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이자 알라의 중재자로 공경하는 전통이 있어 시아파 문화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란 내 종교적 다양성을 부각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주 아르메니아 이란 대사관은 이를 이란인과 아르메니아인 공동체의 아름다운 공존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종교 자유 및 인권 보호 기준은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란은 이슬람으로의 개종이나 전도를 금지하며 종교 소수자들은 여전히 정부 채용에 배제되거나 불법 선교 활동 등의 혐의로 체포 및 탄압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미국 행정부가 뉴질랜드의 관세 입장을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에서 관세 문제를 직접 거론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록슨 총리는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회동을 가진 뒤 만찬 석상에서도 호주와 캐나다, 싱가포르 등 정상들과 함께 관세 문제를 포함한 무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주최로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를 좋아한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록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뉴질랜드 방문과 골프 라운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록슨 총리는 총리로서 모든 세계 정상과 만나 뉴질랜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 장관이 러시아산 원유 운송에 관여한 이른바 그림자 선단 65척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유럽 5개국 외교장관 회담과 맞춰 발표됐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원유 수출로 충당하고 있다며 그림자 선단이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는 석유 공급망을 겨냥함으로써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뉴질랜드의 33번째 대러 제재 조치로 지금까지 1,900여 명의 개인과 단체 선박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또한 벨라루스, 이란, 북한의 관련 인물과 기업에도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질랜드는 인도적 차원과 재정 지원 등 총 1억 6,800만 달러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역사 교사들이 정부의 새 사회과 교육과정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뉴질랜드 역사 교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새 교육과정 초안이 과도하게 방대하고 초점이 흐려졌으며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기존의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역사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마오리 역사를 중심에 두었던 기존 체계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협회는 한 학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인지 과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와이탕이 조약과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을 한 해 안에 모두 배우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의견 수렴은 내년 4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오클랜드시가 추진 중인 홍수 피해 주택 매입 프로그램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일부 주민과 시 당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대규모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위험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정부와 시가 공동으로 매입을 진행해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2억 달러가 투입되며 올해 12월 19일까지 매입 협의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약 1200채 주택이 대상에 포함됐고 그중 940여 채는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16가구는 여전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자택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실제 위험 수준이 과소평가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상금이 시장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분쟁이 해결됐지만 남은 사례들은 상황이 복잡해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한 시한 내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입 제한을 거부하고 여전히 고위험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도 일부 남아있어 안전과 보상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ANZ 비즈니스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월 뉴질랜드 기업 신뢰도가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기업 신뢰도는 순 58% 긍정, 예상 자체 활동은 순 45%로 상승하며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NZ 경제학자는 금리 민감 분야인 소매 건설 등에서 녹색등이 켜지고 있지만 성장은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안정적이었으며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75%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소매 부분의 과거 활동 지표는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금리 인하, 높은 농촌 소득, 인플레이션 완화 등 경기 확장을 위한 여러 요소가 마련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비엔젯을 포함한 다른 경제학자들도 경제활동 개선에 동의하지만 초기 확장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으며 GDP 성장은 2026년 후반에야 3.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는 경제의 핵심 메시지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이엔젯은행은 올해 뉴질랜드 주택 가격 예측을 수정하며 연말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연간 가격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최근 부동산협회 REINZ 지수가 전년 대비 0.3% 상승하며 겨울철 하락세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ANZ는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2.5%로 인하해 추가로 2.25% 예상하면서 성장을 더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분기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0.5%에서 1%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며 내년에는 5%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역별 차이를 언급하며 농촌 경제가 강한 지역은 완만한 성장을 보인 반면 오클랜드와 웰링턴은 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을 억눌러왔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임대료의 낮은 성장세였습니다. 임대료가 장기 평균만큼 올랐다면 현재 주택가격은 9% 더 높았을 것입니다. ANZ은 향후 2년간 주택 소유 비용과 임대료의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 경기 회복에 힘입어 주택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Z 경제학자들은 모기지 이자율 주기에 저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주택 대출자들이 이제 더 장기 금리로 대출을 고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ANZ는 이전부터 금리 저점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장기로 고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기준금리 OCR 인하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그 저점 도달 시기가 분기가 아닌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규 대출자나 만기 도래를 앞둔 사람들은 곧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금리 저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NZ는 가장 저렴한 18개월 만기 대신 2년 또는 3년 만기를 선택하거나 대출을 여러 기간으로 분할하여 고정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예상과 달리 2027년 초에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 인상 모드로 돌아설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주 내오신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중에 70% 이상은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늘 곁에서 그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은 언젠가 부모가 떠난 후 세상 홀로 남게 될 자녀들의 삶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열심히 답을 찾고 찾아가는 엄마가 있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발달장애인 아들의 오늘과 앞으로 살아갈 내일을 위해 세상을 향해 글을 쓰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류승현 작가를 함께 만나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언젠가 세상에 홀로 남겨될 자녀의 미래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걱정이자 숙제라고 하는데요. 생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초대석에는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며 마주한 세상과 세상에서 홀로 서기 해야 할 아들의 내일을 위한 고민과 준비 여정을 아들이 사는 세계라는 에세이로 담아낸 류승현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칼럼니스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류승연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가장 큰 정체성은 엄마예요.
네.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아들과 비장애인 딸내미를 동시에 열심히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칼럼도 쓰시고 그다음에 강사도 하시는데 이게 다 대부분 발달장애 관련된
네,
건데.
아들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아. 아이가 지금 몇 살 정도 됐나요?
올해 둘 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 이제 아이가 클 만큼 컸고 그렇긴 하네요. 뭐 일단은 쌍둥이 엄마 되기 전에 기자 활동하셨잖아요.
네, 양수 터지는 날까지는 그 신문사에서 국회 출입하던 정치부 기자였어요.
네.
그랬다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하.
쌍둥이다 보니까 그 쌍둥이는 다태아 임신은 조산의 가능성이 높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임신 7개월 28주 5일에 아이들이 태어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란성 쌍둥이라서 먼저 태어난 딸은 그냥 무사히 잘 태어났는데 아들은 양수가 따로 있어요.
아.
위에 따로 있는데 딸이 태어나고 나서 아들이 따라 내려왔어야 하는데 이제 따라 내려오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체돼서 30분 1시간 넘어가니까 아, 안 된다 해가지고 수술하려고 들어갔다가 자연분만으로 무사히 나왔는데
아, 결국은 다 둘 다 자연분만 네. 하셨군요.
왜냐하면 한 명만 자연분만하고 한 명은 제왕절개하면 제가 너무
억울하죠.
억울해요.
그동안 그래서 힘쓰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무사히 자연분만은 했는데 너무 오래 시간을 지체해서 아들이 태어날 때 숨도 쉬지 않았었고
아하.
이제 뇌출혈 등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좀 뇌손상이 왔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가 온 원인이 그 뇌손상 때문인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그리하여 저는 비장애인 딸과 발달장애인 아들을 함께 양육하게 되었죠. 기자 생활도 그렇게 해서 다시 복직을 못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좀 느리다. 아들이니까 느린가? 했다가 이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발달 격차가.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치료실, 생후 13개월부터 치료실 다니는 인생을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기자로 복직은 하지 못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생애 어느 순간 칼럼을 쓰자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차피 이 말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고 글쟁이.
아, 네, 맞아요.
그 결국 글 쓰는 일을 하시긴 하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뭐 이건 뭐 반드시는 아니긴 하지만 그 원래는 기자로 계속 지내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임신하고 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라기보다는 꼭 하게 되는 게 산전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런 거 하셨습니까?
아, 발달 장애는 이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그렇죠.
발달 장애라고 하는데 다운 증후군과는
그렇죠.
다르게 그렇죠. 산전 검사에서는 그 무엇도 알 수가
나오지 않죠.
없어요.
예, 예.
게다가 발달 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비장애인 아이들처럼 키우다가 중간에 알게
거죠.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라 저도 뭐 산전 검사에 아무런
문제는
그런 것도
없었고
발달 장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도 뭐 뇌 MRI도 찍었었고 등등등등 뭐 유전자 검사도 해봤었고 한데 아직까지도 원인을 저도 모르고 병원 의사도 모르고
지금
그렇습니다.
약간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초월하신 느낌입니다.
아. 네, 아
뭐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하겠어? 어?
아,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이제 뭐.
아 근데 이렇게 오기까지는 진짜 많은
그렇죠.
일들이 있었어요. 이따가 이야기를 마저 나누겠지만 저 명동 성당에도 막. 따지려고 가고 막 지나가는 신부님 붙잡고 막 아무튼 그런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가 아, 발달장애가 있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게 극적으로 딱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애가 뭐 검사했더니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생후 13개월서부터 재활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대학병원에서. 이 받으면은 발달 지연이 발달 그러니까 누나의 발달을 따라 잡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사실 마음 한 구석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이는. 진단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금 그냥 내 느낌상.
네, 느낌상 아는데
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라는 느낌.
의사들은 게다가 이야기를 어릴 때 해주진 않아요. 확진을 했다가
아.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는 이제 네. 갑자기 얘가 뭐 진짜 늦게 발달할 맞아요.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13개월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은 4, 5살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이제 알고 뭔가 부정하면서도 알지만 이거를 막 어떻게 한 가닥 희망이 있고 막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발달장애 딱 그 확진을 받고 나서는 제일 처음 느낀 감정은 막 하늘이 무너지고 이게 아니라 막막함이에요. 아 이제 진짜 발달지연에서 발달장애인이 됐는데 그럼 나 이제 뭘 해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떡하지? 얘 위해서 살아야 되나? 우리 딸내미는? 우리 남편은? 대체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막막함이 가장 컸습니다.
알고 있었긴 했지만
그럼요.
또 명확하게 얘기했을 때 준비했다고 하기 준비했다고 했지만
네, 그럼요.
그게 사실상
아, 완전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약간 그래도 희망이 있었고 그럼요. 아닐 거야라고 부정하고 싶었고
네, 네.
막막함.
막막함.
진짜 이 막막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는 정책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외국은 아니지만, 이제 잘 선진국들께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이가 어렸을 때 발달이 좀 이렇게 느리거나 이런 걸 볼 때는 어려서부터 의사의 확진을 받을 때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아이는 뭐 지적장애, 그 당시에는 뭐, 등급이 있었으니까 장애. 지적장애 2급입니다. 앞으로 뭐 언어치료, 놀이치료, 무슨 심리치료, 무슨 치료, 재활치료 이거 다 등록하셔서 하세요. 이렇게 의사들이 먼저 이야기를 딱 해서 전달을 해주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쫙 빠지게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확진을 내릴 때 이렇게 한대요. 축하드립니다.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정에서 느낄 수 없는 큰 행복을 주는 아이와 앞으로 만나게 되셨네요.
그게 벌써 그 느낌이.
느낌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네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가 확진을 받으면 이 아이를 위한 또 가정에서 양육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 흔히 치료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쫙 연결돼서 붙고 이런 제도들이 쫙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확진을 받고 나면 이걸 장애 등록을 또 하기 위해서 구청 찾아가고 뭐 주민센터 찾아가고 일반 치료실들이 어디에 있나 알아봐서 대기하고 이런 것들을 각 개인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맨 처음 느끼는 그 막막함의 실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조금 이따 여쭤보긴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아는 집도 아이가 이제 그 장애죠. 지적장애가 있어서 결국 여기 있지 못하고 이제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에 갔더니 이제 캐나다 가서 이 아이가 이제 지적장애라는 걸 알고 하니까 지역에서 선생이 하나 딱 붙어.
네.
붙어가지고 거기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맞아요.
회의를 하고 뭘
맞아요.
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뭘 또 필요로 하는지 이제
네.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네네.
약간 어떤 느낌이 제가 들었냐면은 한국은 약간 개인한테 책임을
맞아요.
전가하는 느낌이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거기서 이제 사회가 이들과
맞아요.
함께 해주겠다는 느낌하고는 이 두 가지가
네.
완전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지금 발달장애만 얘기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에서 이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을 하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해서 지금 뭐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뭐 아이를 뭐 키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노인을 케어한다든지 이런 거를 그 가족의 문제로만 연결하고 있어서 가족이 소진되게 만드는
네.
것이지 내가 조금 더 어떻게 기쁘게 뭔가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가 우리 사회가 지금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맞아요. 맞습니다. 신부님.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복지부며 어디며 요청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이기적인 부모라서 우리 아이들만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만약에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누가 낳더라도 괜찮은 사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건 굳이 발달장애뿐만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자녀 또는 다문화 외국인 자녀들 그리고 노인들 모든 돌봄 체계에서 한 가정이 그 돌봄의 역량을 갖다가 다 온전히 지고 가다가 결국은 여기도 소진이 되어서 온갖 그 비극적인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사회가 되지 않고 이 사회가 시스템으로 딱 갖춰져 있어서 이 가정에서 져야 하는 돌봄의 무게를 나눠 가져갈 수만 있으면 그 개개인의 가정에 부모가 아프셔도 괜찮고 형제 자매가 뭐 중도 장애가 와도 괜찮고 내가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다 거기다가만 내면 어떻게 사냐? 아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건 그와 동시에 그와 관련된 많은 직업군들이 전문화되고 이만큼의 또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AI 사회까지 근데 이렇게 막 뻗어 나가도 괜찮아요? 이야기가. 뭐 AI 사회로 이제 나갈 거를 쭉 하다 보면은 어차피 우리 인간들이 많은 부분 AI한테 직업군을 빼앗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우리만의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돌봄 영역이에요. 이 돌봄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양성해 내는 것,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저는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뭐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 나오신 김에 하면 이제 인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나?
네.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뭐 비장애인이란 말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실 이게 뭐 장애인들하고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게 쓰긴 하지만 이 말 표현이 어쩌면 한국 사회는 약간 인간의 기능으로만
아 너무 맞아요. 아우 우리 신부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오늘 신부님이 다 해주세요.
그래서 말 표현상 말이 좋아 지금 비장애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지 정상인들만 네네. 사는 사회 또 만드는 것이 그들만 이제 인간으로 보고 있는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심해지고 있죠.
네.
학벌주의, 능력주의, 효율중심. 직장생활에서도 비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능 그리고 효율 그 위에서 원하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충족하지 못하면은 다들 힘들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제 아이를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좀 어느 정도 키우시긴 하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키워야 되긴 하지만 약간 말씀드렸지만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은 드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신부님? 저도 정말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하지만 첫 번째는 돈이 없었고요 저희는. 정말 현실적으로요.
갑자기 이렇게 연결되지 몰랐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저희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항상 어릴 때 누구나가 해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민 가고 싶다. 잘 되어 있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언어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충족할 만한 어떤 가정에 힘이 있거나 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포기를 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네, 어떡하겠어요. 영어도 안 되고. 네.
그럼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아이가 이제 뭐 4살, 5살 이제 확진을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이를 키워온 지가 한 거의 십몇 년 되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습니까?
지옥의 3년이라고 부르던 시간이 있었어요.
아, 지옥의 3년?
네.
초반입니까? 중반?
초반이죠.
초반.
초반이에요. 딱 그냥 지옥의 3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거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을 장애도에 갇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장애도라는 것은 제가 지나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실제하진 않지만 실존하는 섬. 그 섬에는 장애가 있는 아들과 아들을 양육하는 주 양육자인 저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온통 장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잘 치료시켜서 최대한 비장애인에 가깝게 만들어야 해. 장애. 이 섬 안에는 비장애인 딸내미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이 세상도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그게 고립된 채 살아가요.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쩌면 그 부모 입장에서의 이 말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욕심일까요?
욕심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죠. 이 사회 분위기.
아,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발달장애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들의 최고점의 목표가 뭐여가 되어야겠어요. 맨 처음에 확진 받는 그 순간부터 자 이제 이렇게 뭐 지적 장애입니다, 자폐성 장애입니다.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치료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등록하세요라고 내미는 이 순간서부터 아 발달장애는 어떻게든 치료를 시키고 어떻게든 이 아이의 발달을 막 끌어올려서 최대한 정상이라고 말하는 비장애인에 가깝게 만들어야지.
지금 아까는 말씀하셨죠, 네. 병원 표현. 그러니까 치료를 하셔야 돼요라고 하면 네. 우리는 보통 치료라고 하면 그거를 통해 뭔가 극복해가지고 뭔가 말씀하신 그 정상 범위 안에 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데.
네, 맞아요.
그 말 표현 자체가 지금
그 말 표현 자체가 아닌 거예요. 발달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와서 아는 거예요. 발달 장애라고 하는 거는 치료하거나. 뭐 치료를 해서 좋아진다거나 막 이런 걸 해가지고 극복된다거나 해서 비장애인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다리가 절단된 신체장애인이 있어요. 그에게 야 열심히 치료받아. 그리고 열심히 재활치료받으면 너도 다리가 자라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발달장애는 하나의 정체성이고 그가 가진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재활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들은 계속할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모조차도 이 아이에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잘 몰라요. 저 딸내미 키우지만 저는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제가 수학을 가르쳐줄 수 없으니까
오늘 너무 많은 걸 얘기하실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딸내미 의 수학을 내가 봐줄 수 없으니까 얘에게 수학 학원을 보내는 거잖아요. 전문가에게. 네네. 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손으로 포크를 쥐어서 이렇게 힘을 주게 해야 되는데 비장애인 딸내미는 그냥 포크 쥐어주면 알아서 이렇게 찍는 신용을 하지만 우리 아들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손의 근육부터 소근육부터 잡는 거를 어떻게 끊어서 하나씩 끊어서 이 동작 먼저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게 하는 거를 다 알려주고 가르쳐줘야만 되는 아이인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이런 재활치료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진 기능들을 타고난 기능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있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우리는 이거를 치료시켜서 낫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이제 작은 빌라 자가로 살고 있는데 신혼 때 이걸 살 때는 그냥 저희 돈으로 샀거든요. 근데 이 아들 치료비를 대느라고 중간에 은행 담보 대출, 집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런 현실인 거. 이게 저희들의 많은 현실. 돈이 없으면 대출받아서 치료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말 표현이 지금 뭔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네.
가지고 있는 기능을 쓸 수 있는.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를 결국은 내가 내 돈으로 해야 되니, 빚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게다가 이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 또는 해서는 안 될 치료까지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최대한 많이씩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더 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맞아요.
모르고
그런 것조차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방향성도
막
없고 어렸을 때는 무조건 치료 많이 시켜놓으면 다 좋은 줄 알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비장애 자녀 키우는 거하고 같더라니까요. 비장애 아이들한테 뭐 6살, 7살 때부터 얘에게 온갖 막 학원 7개를 쫙 해놓고 하면 얘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잖아요. 현실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한테 맞는 것들을 좀 찾아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들 어렸을 때는 꿈이 우리 아들을 지적장애가 있잖아요. 지적장애인 출신 최초의 서울대 박사를 만들겠다가 제 목표였어요. 엄마인 나의 사랑과 희생으로 가능할 거야. 이거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살았다니까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사실 그 저도 이게 제일 문제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이제 장애인들을 볼 때 뉴스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장애인데도 불구하고도 비장애인처럼 살았어. 오, 대단한데?
네, 맞아요.
이게 너무나 그 성공 스토리처럼.
그럼요. 저희도 비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저희도 장애 인식이 정말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걸 극복시켜내려고.
이거 재밌어지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환이 부릅니다. 용기.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발달장애 아들의 삶을 위한 엄마의 고민과 세상을 향한 목소리를 담은 자전 에서니 아들이 사는 세상의 저자 유승현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만일에, 이거는 뭐, 만일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네네네. 거니까. 내가 만일에 그런 아이를 낳은 부모를 만나게 된다. 그럼 나는 이렇게 조언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생기시겠네요.
조언이야 많이 하고 막 조언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강연을 해요. 조언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언은 하지 않고 저는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 시행착오들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은 이제 뭐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가서 해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다양해서 어떻게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주제별로
제가 왜 그러면 최근에 네. 제가 그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애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계속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네네. 장애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쟤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못할까? 막 이런 나의 안타까움도 네네네. 들어있고, 내 욕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욕심도 들어있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떻게 보게 되면 나는 그 시선을 좀 먼저 버리고, 그 아이의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도 나의 안에 거룩함을 내가 발견해야지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아이의 거룩함을 내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거룩함까지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느꼈었냐면은 우리 아들의 이제 그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어떤 이제 뭐 일들이 있으면서 저도 그 시기를 비장애인인 저는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한테는 극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이제 사건들이 지나면서 그 시기를 하고 나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각을 갖게 됐냐면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우리 아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비장애인인 나는 이토록 말도 잘하잖아요, 저. 그리고 유머 감각도 되게 뛰어나고 막 친구들도 잘 챙기고 이래요. 이렇게 효율성이 높고 굉장히 남들에게 기능적으로 인정받는 저는 살면서 그 누구도 변화시켜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엄마인 나와 아빠와 누나 그리고 또 제가 쓴 글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우리 아들이 한 일은 단지 존재한 것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사회가 원하는 그 효율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가치 있고 신부님이 말하는 거룩한 존재는 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어야 해요.
그러니까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러니까 왜냐 계속 우리는 내 시선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비장애인들의 시선에서만 장애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뭐 동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의 그 시선이 계속 그에 머물고 있으면 더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없고 더 무언가를 바라봐줄 수도 없고 계속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은 그가 아니라 도리어 그 시선을 가지지 못한 나 일 수 있겠다.
아, 네,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초반에 저보고 초월한 것 같아요,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초월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 시선의 변화인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제가 그 장애도에 허우적대면서 했던 이 시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비장애인인 나의 시선에서 우리 아들은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하루 종일 24시간을 얘를 돌보면서 치료시키고 막 교육시키고 하니까 이만큼은 자라 있어야 되고 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이러니까는 결국 화가 나는 거는 저죠. 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얘를 위해서 산 건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산 건지 이렇게 되면 이 관계가 되게 힘들어져요.
계속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관계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떠한 단계를 지나고 나서는 제 시선이 제 관점에서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들로 들어가요. 이렇게 아들의 관점이 되어서 아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아들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아들의 눈으로 말을 하려고 이게 그냥 딱 장착이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또 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저는 왜 우리 아이들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아주세요라는 말 말은 그냥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진짜 깨닫게 됐을 때 얘가 장애인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면은 얘가 느끼는 감정, 얘가 하는 생각, 얘가 하는 의사소통 그거에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애할 때 막 너무나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면은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이렇게 하려는 것도 뭐 물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또 생각해보잖아요. 남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걸 똑같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들한테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비장애인에 딱 어느 기준을 세우고 있는 한은 그게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부모의 헛된 욕심 주변에서의 어떤 이런 거 뭐 극복 스토리 이런 것들은 이젠 저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이 아들 중심 사람 중심 아들 중심 당사자 중심에서 아들에게 진짜 필요로 하는 것들 아들이 원하는 삶 아들의 행복 이런 거를 추구하도록 이제 나머지 모든 일과라든지 사이클 뭐 스케줄 표들 이런 것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 사는 세상이란 말 표현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아들이, 인간이 네. 인간이 그러니까 그들도 인간이 그럼요. 사는 세상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 이게 장애인 정상인 뭐 그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말 표현 가지고 아 뭐 뭐냐 장애인을 비하했다 뭐 너는 뭐 이제 정상인만 뭐 이런 말 표현이 아니라 그 말 표현이 그냥 인간
예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을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안타깝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말하는 그냥 말 그대로 비장애인이 야 얘네들은 이렇게 좀 편할 거야. 그 벌써 시선이 잘못됐잖아요.
네.
비장애인이 생각하기에 장애인이 이렇게 하면 편할 거야.
네.
그거는 네 생각이지.
아유, 저는 말 못하는 거 신부님이 해주시니까 막 너무.
그건 네 생각이잖아. 근데 중요한 네. 거는 장애인한테 물어봤어?
네.
안 물어봤잖아.
네네, 맞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나서, 아, 그래? 아, 그러면, 아, 나하고 좀 생각이. 아, 그럼 책 제목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그 사는 세계라는 것이 벌써 시선이 아들이 그 장애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아, 저 계단이 참 높다. 네네. 예를 들어 단적인 예를 들면 계단이 높다. 저거는 되게 불편하다라는 것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그 장애인 때문에 만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에? 어느 장애인?
네네.
이런 질문이 도려.
네네네. 던져든. 맞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아니지? 아니 뭐 그게 왜 필요해? 아니면 뭐 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내가 생각했던 시선에서
네.
그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진짜 그를 네. 위한 걸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하면은 그 발달장애는 뭐 인지도 발달이 좀 더 느리게 발달하고 사회성 뭐 모든 영역에서 발달의 어느 단계에 분명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발달 장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모든 발달 장애는 아니지만 대다수 발달 장애인이 지적 장애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지 발달 좀 느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서 하다못해 당사자들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널 위해서 이걸 해주는 거야가 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통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신부님도 이제 엄마 아빠 부모님 계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승현아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널 위해서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 다 짜놨다. 이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고 이 시간에는 영어 공부했다가 이 시간에는 잠깐 너도 쉬어야지 10분 동안 쉬었다가 이 시간에 해라. 이 모든 건 널 위해서야. 아 너는 이 옷을 입고 싶어? 아니야. 근데 널 위해서는 이게 더 나아. 엄마 나는 피자가 먹고 싶어요. 피자 안 먹은 지 1년 지났어요. 아니야 승현아 널 위해서는 콩밥에다가 카레에다가 이걸 먹어야 해. 언제까지나 이렇게 되면 이 당사자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해지는 이런 압력과 통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은연중에 발달장애인에게 행하는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 착하고 선량한 내가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라는
거야.
이름으로. 네.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도 모르게 아마 많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 이런 부분을 조금씩 한 번씩은 그래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아이가 고1이고 이제 보통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성인이라는 그 이제 그런 20살이 되고 거기서 이제 뭐 독립은 할 수는 없긴 하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 그런 것도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일단 신부님도 하나는 이거 딱 생각이 딱 빠져 나오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아들의 독립,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자립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데 발달 장애인의 자립은 이렇게 뭐 예능 프로에서 나오는 막 혼자 사는 연애들 이런 것처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발달 장애인의 자립과 독립은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타인의 지원을 받아서 산다예요. 타인의 지원을 받아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정책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서울시 그리고 그렇죠. 경기도 이렇게 맞아요.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규모가 작고 소수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받아서 아까 이민 갔다는 그 지인분 그 가족들처럼 국가 차원에서 받아서 발달장애인도 누구나가 타인의 지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이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요.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만약에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지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치매가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집에 가장이 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누구나가 타인의 지원을 받아서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끔 누구나가 돌봄을 충분한 돌봄을 받으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게 막 발달 장애인이 뭐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막 외치는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전체로 봤을 때
돌봄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뭐 혼자서 잘 지낼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있고
네네.
또 내가 약해졌을 때 돌봄을 또 받아야 되고
네네.
그런 사회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은 발달장애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 전체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고 그걸 또 내가 뜻에 따라서 누군가를 또 도와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발달장애인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럼요.
어쩌면 인간 전체 아까 네. 계속 우리 반복했던 인간 전체의 문제지
네네.
누구 특정인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한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놓는 것 이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 시나 뭐 도 입장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왜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을까요?
글쎄요.
어느 제도는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다가 시 도로 내려가는데 이건 왜 반대로 왜 그것이 도리어지 국가가 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부족할까요?
일단 예산 자체가 많지가 않고요. 그 우리나라가 장애 관련 예산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들었어요.
꼴찌는 아니에요.
네.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들었었고요.
우리가 1등을 안 하는 것도 있군요.
네. 그리고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장애계 안에서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발달장애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무튼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잘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제가 대통령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 어느 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그 대통령의 손주가 발달장애인.
그렇죠.
이 됐대. 이제 그러고 나니까는 그 대통령이 자기가 딱 됐을 때 이 관련 정책들을 쫙 해놓는데 그렇죠.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뭐 향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진짜 손주나 아니면 자녀나
주변에 누군가가
네. 좀 굉장히 친한 지인이나 이렇게 좀 대통령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바뀔까?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곤 합니다.
지금 우픈 소리긴
네네.
하죠. 왜냐면 겪어본 자와 겪어보지 못한 자가 느끼는 어떤 차이?
네네.
그렇죠. 그게 되게 크죠.
네네.
왜냐면 우리는 다 아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거는 네가 옆에서 보는 입장이고 또 내가 부모로서 진짜 내가 키우는 존재로서의 바라보는 점 굉장히 또
네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사회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외국은 이런 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왜 그럴까요? 그나마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긴 하는데.
확실히 10년 전에 비해서는 좋아진 거는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그 빨리빨리 그리고 빨리빨리 그거는 당연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였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온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급하니까 어떻게든 공부, 교육 이쪽에다 치중하다 보니까 교육의 목표는 뭐예요? 교육을 잘 하는 그 고학력자 중심의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만으로도 급급했던 과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인지 중심, 똑똑한 사람 중심,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중심의 어떤 사회 문화 이런 게 구축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사회 안에서는 당연히 교육적으로 인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은 과거에는 더더욱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거는 당연했던 것이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나마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도 가야 될 길이 아주 먼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뭐 갑자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 질문이긴 한데 누나가 동생한테 잘해줍니까?
과거에는요 딸내미가 동생을 막 이렇게 야 이 바보야 너는 왜 아직도 말도 못해 막 이것도 못 읽어 이러면 딸을 막 혼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장애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것과 제가 감정적으로 혼내야 되는 건 달랐는데 저는 무조건 동생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과거에 이제 그 시기에 이렇게 막 혼내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혼낼 것은 혼낸다기보다 제대로 이야기하고 훈육해야 될 것은 훈육하되 이 아이가 동생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고 엄마 아빠한테 느끼는 서운함도 받아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튼 비장애 형제자매로서는 굉장히 잘 큰 케이스예요. 비장애 형제자매로서는 참 잘 컸어요. 근데 그냥 한 고등학생 여자의 개인으로서는 공부를 너무 안 하고 핸드폰만 봐서 진짜 미치겠고요. 그런지 비장애 형제자매로서는 참 건강하게 잘 컸어요. 지금은 잘 컸다는 게 동생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누나지. 그냥 누나는 짤 없어요. 누나는 착착 그렇게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참 동생 사랑하고 그래서 참
가족들이 다 모여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우리는 즐거워요. 저희는 저희 가족끼리 노는 게 사실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어디 여행도 안 따라가고 같이 놀러 나가지도 않는데 저희 딸 보고 착하다고 그래요. 주말에 같이 놀러 다니고 어디 다니고 하면. 근데 저희가 막 요청하고 애가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셋이서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하면은 딸이 또 서운해해요. 왜냐면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우리끼리 재미난 거 하고 오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네 식구가 같이 다닐 때 분명히 힘든 점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딸내미가 사춘기가 처음 시작될 때는 그 시선 타인의 시선 사춘기라는 게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앞머리만 쳐다보는 줄 아는 그런 시기인데 옆에서 막 동생이 막 꺄꺄꺄꺄 이런 얘기하고 막 시선 모으고 하니까 못 견뎌하는 시기도 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잘 이 시기를 함께 잘 헤쳐나와서 그런지 이제는 시선을 그렇게 많이 시선이 우리를 올가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 넷이서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즐겁게 다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같이 다녀요.
점점점 이게 뭐 100% 다 모든 집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해도가 생기고 함께 하는 그 의미를 아니까 좀 이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가정들은 갈수록 더 많아지긴 할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 딸내미보다 한 세대 위에 뭐 지금 20-30대 비장 형제자매들이 있는 가정들만 하더라도 그 시대에는 또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달장애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감추어야 하고 이런 시기라 그렇게 자란 20-30대 발달장애인 비장 형제자매들은 우리 딸하고는 또 많이 다른 또 아픔이 더 많이 간직하고 있고
피해의식에 또 쩔어있는 친구들도 좀 있고
피해의식에 떨어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피해의식을 받고 자란.
그렇죠.
그 피해를 받고 자란 당사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상 가정에서도 이제 만약에 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같이 키웠을 때 그 장애인의 그 뭐지 교육이나 양육에 되게 신경 쓰다 보니 문제가 이제 비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을 충분히 케어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아주 부족했었죠. 저 같은 경우도 그 장애도 있었던 시기에 딸내미는 앞집 사는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아들 위해서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칼럼을 아들이 1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창기 때 썼던 칼럼 중에 하나가 제목이 우리 딸이 하루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차라리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걸 제목으로 달아서 칼럼을 썼더니 진짜 전국에서 욕메일을 받았는데 악플도 많이 달렸고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꿔준 정말 너무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욕메일을 누가 보냈냐면 부모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자라서 성인이 된 비장의 형제자매들이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어. 나를 장애인 형제자매를 위한 수단으로서 키워진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개비해서 진짜 10분의 1만 줬더라도 아직까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부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픔이.
자신에 대한 부모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한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 메일들을 받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돼요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 내가 이게 지금 정답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때서부터 정말 우리 딸에게 대한 많은 것들을 바꿨죠.
이게 사실 이게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너무 또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야, 둘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를 알려주지도 않고
네.
막상 이제 포커싱 자체가 다 장애인한테만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도 있긴 한데 만일에 그 장애 있는 자녀 특히 발달장애를 키우고 있는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짧게 있다고 한다면
장애도라는 섬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갇히게 되는 시기가 와요. 아마 이건 초창기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근데 그 장애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럼 장애도에서 살면 안 되냐? 그쪽에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애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애도에서 빠져나와 세상에서 살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첫 단계는 부모님이 먼저 장애에 잠식되지 마세요. 장애가 삶의 장애물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먼저 제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세요. 부모들이 이 힘을 갖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장애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건 장애인 자녀나 비장애인 자녀나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가 먼저 내면에 힘이 있으면은 어떠한 앞으로 굉장히 많은 파도들이 닥쳐올 텐데 그 파도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넘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막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된 부모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힘들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은 앞으로도 닥쳐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괜찮아요. 우리는 또 그만큼 더 웃을 일도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힘들죠? 근데 힘들다고 힘든 거에 잠식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부모님들도 부모님들이 먼저 살 궁리부터 하세요. 부모님들이 먼저 행복할 생각부터 하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장애인 자녀, 비장애인 자녀 더 잘 키우세요.
이 말씀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이 말로 지금 힘주고 계시는 힘 가지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미국 행정부가 뉴질랜드 관세 입장을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기업 신뢰도가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미중 간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임시 휴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AI 도입 초기에 주니어 고용은 줄고 시니어 고용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성모 마리아 지하철역이 10여 년 공사 끝에 개통됐습니다. 역사 내부에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프레스코와 벽화가 설치됐으며 이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디자인됐습니다. 이 역명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아파 이슬람은 성모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이자 알라의 중재자로 공경하는 전통이 있어 시아파 문화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란 내 종교적 다양성을 부각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주 아르메니아 이란 대사관은 이를 이란인과 아르메니아인 공동체의 아름다운 공존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종교 자유 및 인권 보호 기준은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란은 이슬람으로의 개종이나 전도를 금지하며 종교 소수자들이 여전히 정부 채용에서 배제되거나 불법 선교 활동 등의 혐의로 체포 및 탄압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미국 행정부가 뉴질랜드의 관세 입장을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에서 관세 문제를 직접 거론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록슨 총리는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회동을 가진 뒤 만찬 석상에서도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정상들과 함께 관세 문제를 포함한 무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주최로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를 좋아한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록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뉴질랜드 방문과 골프 라운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록슨 총리는 총리로서 모든 세계 정상과 만나 뉴질랜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 장관이 러시아산 원유 운송에 관여한 이른바 그림자 선박 65척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유럽 5개국 외교 장관 회담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원유 수출로 충당하고 있다며 그림자 선단이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는 석유 공급망을 겨냥함으로써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뉴질랜드의 33번째 대러 제재 조치로 지금까지 1,900여 명의 개인과 단체, 선박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한 벨라루스, 이란, 북한의 관련 인물과 기업에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 지원과 재정 지원 등 총 1억 6,800만 달러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역사 교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초등, 중등, 사회과학 영역 초안 교육과정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관리 불가능하다고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역사교사협회는 이 초안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교사 및 학생 모두에게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컨대 2월 7일 학생이 한 학년 동안 와이탕이 조약, 1852년 헌법,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등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발단 단계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해당 초안은 많은 사실을 나열하고 있을 뿐 개념적, 맥락적, 깊이나 사례 중심 접근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사협회는 사회과학 영역에서 단순히 많은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례 연구를 통해 개념과 맥락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연간 수업 시간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이어 제로에서 8은 주당 1시간, 이어 9에서 10은 주당 3시간이 권고돼 역사 영역만으로도 전례 없는 수준의 인력, 시간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교사, 교장,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최종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시가 추진 중인 홍수 피해 주택 매입 프로그램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일부 주민과 시 당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대규모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정부와 시가 공동으로 매입을 진행해 주민의 이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0억 달러가 투입되며 올해 12월 19일까지 매입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약 1200채의 주택이 대상에 포함됐고 그중 940여 채는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16가구는 여전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자택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실제 위험 수준이 과소평가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상금이 시장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분쟁이 해결됐지만 남은 사례들은 상황이 복잡해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한 시한 내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입 제한을 거부하고 여전히 고위험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도 일부 남아있어 안전과 보상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ANZ 비즈니스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월 기업 신뢰도가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기업 신뢰도는 58% 긍정, 예상 자체 활동은 45%로 상승하며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NZ 경제학자는 금리 민감 분야인 소매 건설 등에서 녹색등이 켜지고 있지만 성장은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안정적이었으며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75%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소매 부분의 과거 활동 지표는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금리 인하, 높은 농촌 소득, 인플레이션 완화 등 경기 확장을 위한 여러 요소가 마련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비엔젯을 포함한 다른 경제학자들도 경제활동 개선에 동의하지만 초기 확장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으며 GDP 성장은 2026년 후반에야 3.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는 경제의 핵심 메시지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폰테라의 주주들은 앙커, 메인랜드 등 소비자 브랜드 사업 부분을 프랑스 거대 기업 락탈리스에 42억 2천만 달러에 매각하는 안을 88.47% 찬성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폰테라는 2026년 상반기에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주들에게 약 32억 달러 주당 2달러를 세금 없이 환원할 계획입니다. ASB 경제학자들은 이 환원금이 경제에 약 45억 달러의 추가 지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터 맥브라이드 폰테라 의장은 이 가격이 모든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능가하며 기업 공개 IPO보다 더 나은 가치 증대와 더 빠른 자본 환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폰테라는 이번 매각을 통해 고수익이 기대되는 식자재 및 푸드 서비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3, 4년간 최대 10억 달러를 투자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맥브라이드 의장은 소비자 브랜드 사업이 낮은 수익률을 내는데 더 위험한 사업이었으며 매각 후에도 지리적 다각화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NZ은행은 올해 주택가격 예측을 수정하며 연말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연간 가격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최근 부동산협회 지수가 전년 대비 0.3% 상승하며 겨울철 하락세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ANZ은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2.5% 인하에 추가로 2.25% 예상하면서 시장을 더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분기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0.5%에서 1%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며 내년에는 5%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역별 차이를 언급하며 농촌 경제가 강한 지역은 완만한 성장을 보인 반면 오클랜드와 웰링턴은 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을 억눌러왔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임대료의 낮은 성장세였습니다. 임대료가 장기 평균만큼 올랐다면 현재 주택가격은 9% 더 높았을 것입니다. ANZ는 향후 2년간 주택 소유 비용과 임대료의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 경기 회복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Z 경제학자들은 모기지 이자율의 주기가 저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주택 대출자들이 이제 더 장기 금리로 대출을 고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ANZ는 이전부터 금리 저점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장기로 고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그 저점 도달 시기가 분기가 아닌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규 대출자나 만기 도래를 앞둔 사람들은 곧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만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금리 저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NZ는 가장 저렴한 18개월 만기 대신 2년 또는 3년 만기를 선택하거나 대출을 여러 기간으로 분할해 고정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예상과 달리 2027년 초에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 인상 모드로 돌아설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최근 포랑아 하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산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가 소유한 산림 지역에서 발생한 불은 250헥타르 이상을 태우며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지역 농민과 소방관들은 산림이 급격히 늘면서 화재와 야생 해충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역을 찾은 국민당 소속 의원들은 주민들과 관담회에서 산림업체에 의무적인 화재 예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위험을 만드는 쪽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관리 관리업체는 화재와 해충 방제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협회는 현재도 산림 소유주들과 협력해 화재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노스랜드 북부 지역의 주요 지역 직업교육기관인 노스테크의 책임자는 최근 전국 직업교육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대형교육기관인 태 푸켕아에서 분리돼 독립운영 가능성을 검토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수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노스랜드의 기술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산업, 기업, 커뮤니티가 기대하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과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과 프로그램을 재정비 진행 중이며 학습자와 고용시장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내 산업계와 교인들 사이에서 프로그램 축소 우려와 직원 사기 저하 등의 목소리도 존재하며 독립 운영을 위한 재정적, 조직적 과제도 산적한 상태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미중 간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임시 휴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담 결과로 히토류 수출 통제와 추가 관세가 유예되면서 충돌은 피했지만 핵실험 재개 등으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ASPI 부회장은 이번 회담은 관계 안정의 첫걸음이지만 과잉 생산, 보조금, 불공정 무역 등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이번 합의가 과거보다 상호 견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리 데니얼스 이사는 양국이 출혈을 멈추긴 했지만 이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합의 부재와 대만 문제 제외를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신뢰 구축과 합의 이행이 핵심이며 미중 관계가 지속적인 협상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하자 러시아는 누군가 핵시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트럼프의 발표가 푸틴 대통령의 신형 핵추진 미사일과 수중 드론 시험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이는 핵실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핵시험 유예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결정에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스코프는 트럼프 발언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했다고 보지 않으며 미러 대화가 여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 만료되는 신전략 무기감축 조약을 푸틴 대통령이 1년 연장으로 제안했지만 미국의 실질적 답변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핵시험과 조약 연장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양국 간 군축 협상은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블리다 마을에 지상군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에 따르면 30일 새벽 1시 30분경 이스라엘군 차량 여러 대가 국경 인근에 진입해 시청 건물에서 직원 한 명을 사살한 뒤 오전 4시쯤 철수했습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를 끊임없는 침공의 일부라고 비판하며 미국 주도의 휴전 감시위원회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헤즈볼라의 테러 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시청이 최근 테러 활동에 이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레바논 남부 마무디아 지역에 로켓 발사대와 땅굴 등 헤즈볼라 시설도 공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프랑스 중재로 휴전했지만 헤즈볼라가 무장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간헐적인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멀리사가 카르뷰해를 강타한 뒤 세력이 약화돼 2등급으로 내려가며 버뮤다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멀리사가 31일 오전 버뮤다 인근을 지나 오는 1일쯤에는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기록된 멀리사는 자메이카, 아이티, 쿠바 등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최소 36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메이카에서는 주택의 90%가 지붕을 잃은 지역도 있으며 전국의 77%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특별 대응단을 꾸려 피해국의 구호단을 파견하고 제재 대상국인 쿠바에도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AI 도입 초기에 주니어 고용은 줄고 시니어 고용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업종별로는 챗GPT 출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의 청년 고용이 11.2% 줄었고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연령대별 고용 영향 차이와 관련 주니어는 AI로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지식 업무를 시니어는 업무 맥락 이해, 대인관계, 조직관리 등 AI가 현재로서 대체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낮은 연차일수록 AI 활용에 따른 업무시간 감소율이 높았다며 대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기준 환율은 821원 6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7원 8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5원 4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제임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데본포트 라이브러리 어린이 시간 안내입니다. 12월 22일 화요일까지 매주 화목 금요일에 있습니다. 레고 클럽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창의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레고를 가지고 놀며 상상하고 만들고 탐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라임타임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노래와 춤 이야기로 가득한 즐거운 시간에 함께 하십시오. 2세 이상 어린이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함께 움직이고 노래하고 책을 읽읍시다. 리글 앤 라임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을 우리 아기들과 함께 움직임 세션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음악과 라임, 놀이를 통해 활성과 두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2세 미만 아기와 보호자에게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인크래프트 클럽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게이머들 모여라. 마인크래프트 세계로 뛰어들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실력을 키워보십시오. 개인 기기와 로그인 정보를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실력 수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환영합니다. 이상은 데본포트 라이브러리 어린이 시간 안내였습니다. 디지털 시니어 1대1 무료 지원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찰의 검증을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또는 기타 기기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무료 1대1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회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비밀이 보장되며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 모바일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